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이요.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하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선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복음의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 그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도 항상 기뻐하라, 쉼 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런 말씀을 따르는 삶은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명령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신행이 가능한 하나님의 뜻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두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예, 실행이 가능하다. 실행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은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힘과 전략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 그것이 감사이든지 기쁨이든지 기도이든지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영혼의 관점에서 진정한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실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유익과 연관이 되어 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과연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신행 가능하며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첫 번째 여러분 가운데 드는 어떤 느낌, 인상, 뭡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면 정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10명 중 2명이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10명 중 2명이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기도의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글쎄요. 저는 우리 교회는 10명 중 2명보다 높다고 확신해요. 기도의 삶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 꾸준하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어나갈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기도를 쉼 없이 하고 또 하고 또 해라. 그리고 쉬면 안 돼. 이런 뜻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만 해라. 그런 뜻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느낌이 좀 다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시즌을 지날 때에도 기도를 놓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기도의 삶을 꾸준히 이어오던 사람이 장기간의 여행을 할 때 또는 예기치 못한 삶의 정황에 직면하면은 기도를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삶의 국면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라. 지금 미국 LA 산불이 엄청난 규모이고 아마 보험 회사들도 파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산불이에요. 예기치 못한 삶의 정황이 펼쳐진 겁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를 믿고 기도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도 불길이 휩쓴 뒤에 무너져 내린 자기 집을 보면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기도를 쭉 해왔던 사람이 그러한 갑작스런 이런 천재지변을 맞이하면은 기도할 마음 대신에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기도를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때 더욱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중단하지 마라. 과연 이런 해석이 맞는가? 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원문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부사입니다. 이렇게 생긴 헬라어 부사입니다. 홍성용 형제 읽어보겠습니다. 아, 디, 아디아, 람다니까 레이, 레이, 입, 레입, 토스. 오, 잘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아가 나오면은, 아가 나오면은 보통 얘기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아. 아디아 레이 토스. 아, 뭘 질문했죠? 이거하고요? 어떤 차이냐고요? 아, 그거는 엄청나게 마이너한 차이인데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게 여기 있는 거 이거. 에이 할 때 이것만 발음을 강세, 액센트를 주면 된다. 이렇게 보죠. 이 앞에 있는 것은 뭐 그 헬라어 문법 용어가 있는데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저기 아가 보통 들어가 있으면 뭐뭐가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쉼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unceasingly 이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자, 그런데 이 아디아 레이프토스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았더니 이것은 그냥 신약 성경 헬라어를 보면 몇 개가 나오지를 않는데 일반 헬라어 문서를 참고했더니 이때 이 부사가 쓰이더라. 언제? 기침을 하는 경우. 기침을 합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기침을 할 수도 있죠. 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 그것을 한 시간 동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침할 때 서너 차례 기침하고 또 이렇게 좀 지나다가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또 콜록콜록하고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또 콜록콜록하고 이때 아디알레토스를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쉬지 말고 기도는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는 군대가 공격 목표 지점을 두고 반복되는 군사 행동이에요.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공격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공격하라. 그래서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공격했어요. 실패했어요. 물러났어요. 또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또 가고. 이런 모습.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과일 생산할 때 올해 과일 농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농사 시작해서 또 거둬들이는 이 반복을 사용할 때 아디아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리를 거듭 찾는 모습이에요. 자, 구약의 한 장면 보겠습니다. 므비보셋이 누구죠? 므비보셋. 오! 아, 그래요? 인혁 집사 혹시 뒤에 듣고 그랬나요? 저분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박수 철회합니다. 므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인데 다섯 살 때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저는 장애 그 아이입니다. 그게 므비보셋이에요.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 므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어떤 한 구질이 나타나는데 사무엘 하 9장 13절을 보십시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기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다윗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호의를 입습니다. 그때 24시간 다윗 왕의 상에서 떠나지 않고 먹고 마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되면 다윗 왕이 차려진 그 테이블에 초청해서 함께 대화하면서 먹고 치우고 또 저녁이 되면 같이 먹고 이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만남이 있었든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내 일을 봅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찾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든지 어디를 유행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복귀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라라는 명령어의 기본 동사는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행제. 어떻게 알았지? 이제 대단한데. 이거는 로, 프로, 시그마니까 수, 슈, 호, 마, 에이. 잘했습니다. 프로, 슈크마이. 프로스는 toward, 뭐뭐를 향해서, 향하여, 그쪽으로 이런 뜻이고요. 유호마이는요, 소리 내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인격을 향해서, 그 인격 쪽으로 몸을 향해서 소리 내어 말하다,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기도입니다. 어떤 인격을 향해서, 어떤 인격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소리 내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내는 것. 왜? 나에게 제한이 걸려있는 능력, 제한이 걸려있는 지혜, 제한이 걸려있는 어떤 자원들, 제한이 없는 하나님, 제한이 없는 지혜, 제한이 없는 무한한 능력, 그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리 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소리를 내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내고, 때로는 감사하다고 소리를 내고, 때로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를 내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며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양의 속성을 가진 의존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크리에이터이고 우리는 크리에이션,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조된 인간인 존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한계가 제한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창조주께 의존하죠. 어떻게 의존하는가?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내가 소리내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다르면 기도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결심하고 기도 제목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지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단위가 큰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나를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기도일까요? 천만에요. 생에 걸친 엄청난 규모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평생 작업이에요. 수천 번 올려져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몰에 들어가면서 파킹 자리 주세요. 아, 희한하게 파킹 자리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당장 희한하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응답이 지체가 될 때가 길어지면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기도 제목일 때는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간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대감이 없는 기도가 지속이 되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분과 감정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이 정상이다. 근데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끝까지 밀고 가라. 바울과 실라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해 왔고 기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제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난감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전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언급했잖아요. 결박된 채, 움직이기 힘든 결박된 채 어둡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일상 스케줄이 깨진 거예요. 활동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게 없어요, 거의. 어제와 다른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다급하게 환경이 확 변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오로지 기도가 거의 삶 가운데서 습관이 되어서 그냥 눈만 뜨면 이렇게 되는 그 사람만 기도가 기도줄이 잡혀. 깊은 감옥에 어둡고 축축한 그런 감옥에 던져진 사도 바울과 실라 우리라면 어땠을까? 사람은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면은 그들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게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일, 그들의 삶 가운데 습관적인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습관은 무엇은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발휘해요. 강력한 습관. 운동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면은요, 그 루틴화가 되고 이것이 정말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 덤벨을 들고 운동하는 것이 10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한 6박 7일 정도 크루즈를 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크루즈 안에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알아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덤벨을 들어요. 그 습관이 가지고 된, 패턴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가지고 된 힘이에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이 기도는 인생이 직면하는 제한을 넘어서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국면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확 바뀌고 힘들어도 이 기도가 툭 튀어나. 26절 보겠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도를 쉬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에 갑자기 26절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앞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6절 이에 갑자기, 이유 없이 갑자기, 우연히 그냥 기도와 관련된 건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100% 두 사람의 찬송과 기도가 이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갑작스런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 땅을 둘러싼 세 나라, 모압, 암몬, 세일산 세력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다 군대가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군대. 답은요? 기도예요. 그래서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입니다.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 부분 보십시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가운데 양의 속성을 지닌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와야 되는 고백이에요. 이런 일 진짜 많거든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가 375장에 보면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끝나고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께서 유다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그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나와요.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확신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가 찬양의 형태로 나와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이 이 전쟁터에 개입된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엄청난 승리예요. 그 구절에 보면은 전리품을 챙기는데 이 연합군대가 패배하고 전리품, 다시 말해서 적군이 가지고 있던 옷까지, 전쟁 무기, 뭐 가축들, 귀중품들, 그것을 챙기는데 3일이 소요될 정도로 크던 규모의 승리였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우연이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린 기도와 찬송이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린 기도와 찬송이 갑자기 발생한 큰 지진과 무관했을까?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이 만들어낸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진이 나면요. 여기 지진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 시간에 자주 떠들어가지고 족쇄를 채워놨어요. 누가 좋을까요? 딱 정해져 있죠. 어떤 행제를 저기다가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묶어놨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지진이 난 경우에 복삭 가라앉거나 건물이 뒤틀리거나 두 개예요. 복삭 가라앉거나.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가라앉으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어떤 뭐 돌이라든지 건축물에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본문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이해가 되죠? 문이 곧다 열리며? 아, 그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문이 뒤틀리면서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 전부 다 살고? 아니에요. 사람이 메인 이것이 지진 때문에 벗겨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내보내게 하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간수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봅니다. 분명히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하고 탈출해야 되는데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수의 신분에서 아주 최하위에서 명령을 받는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뭔가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큰 사람으로서 간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와 내 집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위치가 바뀐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습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습관에 대한 삶의 패턴이 개인의 삶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처음 할 때는 모든 동작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문을 열고 좌석에 앉아서 어떻게 하지? 키를 꽂고 한참 운전하다가 사이드 미러를 조정 안 했네. 의식적으로 하나하나를 생각해가면서요. 근데 몇 달이 지나면 자동차에 올라타자마자 습관적으로 미러 조정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 없이 해요. 양의 속성을 가진 의존적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삶의 필요함을 깨닫는데 어떤 때는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기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환경에 압도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이 습관화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습관화된 기도. 그리고 습관화된 기도의 삶은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지배해서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셨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 이 땅에 33년간 살게 하셨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보통 인간이 이 타락한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환영하는 그 정도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공급받기 위해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결정을 앞두고 이런 선택이 오를까 저런 선택이 오를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자원이 그분의 자원인데 무슨 기도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공적 생애 그러니까 30년이 지나고 약 3년 반 동안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3년 반을 지내거든요. 이 3년 반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퍼블릭한 그 미니스트리 사역을 감당하는 이 3년 반 초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초기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습관화된 기도 패턴이에요. 이른 새벽 또는 늦은 밤. 왜요? 왜 이 시간일까? 사람이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 시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시간밖에 없어요. 전략적인 시간대예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이제 3년 반 끝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따라하고 흉내내고 배워나가는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가든이에요. 감람 나무들이 많은 그러한 정원으로 들어가십니다. 밤입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 때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에 있는 가브나움이에요. 북쪽입니다. 북쪽. 주로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 때면 찾았던 곳이 그게 습관을 따라 이 말이에요. 어둠을 헤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왜요? 어제도 거기 가셨습니다. 함께 감람산으로 따라갔던 세 명의 제자는 습관화된 기도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셨을 때 그들이 기도의 자리가 없었음을 아셨습니다.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한 그 패턴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혹에 굴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은 큰 문제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소리 내지 못할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대화할 때 뭔가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입으로 소리 내지 마시고 그냥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할까요? 저 어떤 말을 제 입에 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구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 입맞춘 것 같다고 했는데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운전할 때 잠자리에 이미 들었어요. 이불 안에서 눈을 감고 뭔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데 뭔가 떠올랐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하게 한 20초 정도 기도하고 잠들 수가 있겠죠. 샤워할 때 얼마나 많은 계시가 샤워할 때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왜 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때는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요, 몇 번 기도 시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속적으로 어떤 장기전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쭉 가세요. 지속된 기도 같은 경우에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분량이 딱 차면은요, 잊고 있을 때 응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잊고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아니었구나. 여기까지. 후반부에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만 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응답이 확 문자적으로 되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타이밍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지속하십시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습관화돼. 그래서 이런 시간은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막 많이 늘어나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내 생각을 지나가는 모든 어떤 것이 기도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준비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목표가 딱 하나 생기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뭐 기도 방석 옆에 있는 조그만 종이에도 적고 노트에도 적고 아니면 메모지에도 이렇게 입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야, 이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고 작은, 어떤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책을 읽어 나갔다가 이게 자료로 수용될 수 있는 건가?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이것이 유용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버리든지 아니면 모르니까 어떤 카피해가지고 보존하든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기도로 연결시켜보라. 어떤 인격이, 정말 선하신 인격이, 그리고 능력 많으신 인격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격이 쓰이는 그 방향을 향해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한번 목소리를 올려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기도로 한번 넘어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